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16일 새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여성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인도네시아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여권상 이름은 시티 아이샤, 생일은 1992년 2월 11일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전날 체포된 베트남 여권 소지 여성과 함께 지난 13일 쿠알라룸푸르 제2국제공항에서 김정남에게 접근해 독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말레이시아인 남성 한 명을 체포하겠다고 밝혔지만 용의자로 추적 중인 남성 4명 중 한 명인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재 붙잡힌 용의자들 사이의 관계와 김정남 암살에서의 역할을 규명하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말레이시아 경찰은 이날 암살당한 시신이 김정남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한 김정남 시신 부검 결과는 이번 주말쯤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북한의 요청에 따라 김정남 시신을 북한에 인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은 16일 독일 본에서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독일 본에서 3자 회의를 연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북한의 12일 탄도미사일 시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행위들이 국제사회에 더욱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21호상의 모든 의무와 공약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세 나라 장관들이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정보당국에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 정보기관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6일 연방보안국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 등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정보기관과의 대화 재개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대화가 멈추고 진전되지 않는 것은 러시아의 잘못이 아니라며 테러 방지에 모든 책임 있는 국가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테러 분자들의 의사소통 경로 등 단순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공동 노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 대사는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공존 구상인 두 개 국가 해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하지만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는 해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또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을 비난하는 유엔 결의안에 트럼프 행정부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팔레스타인과의 평화 공존 구상과 관련해 하나의 국가든 두 개의 국가든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방안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핵무기는 세계 평화에 대한 최대 위협이라고 이란 정부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바흐람 가셈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6일 관영 이르나 통신에 이스라엘은 중동과 세계 평화와 안보의 최대 위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이란의 핵 야심 위협은 이스라엘이 직면한 주요 안보 도전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 개발하지 못하도록 더욱 압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가셈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일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알렉산더 어코스타 플로리다 국제대학교 법률대학원장을 노동장관으로 지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2월 17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이 피살당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시신에 대한 부검을 마쳤습니다. 시신은 절차에 따라 북한 측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김정남 피살의 직접적인 배후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일 것이라고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 확장 억지력을 변함없이 제공할 것이라고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평양은 오늘 오전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 낮 기온은 0도입니다. 동해북부 해상은 오늘 오전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가 1에서 5m, 서해북부는 1에서 4m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지난 13일 현지 공항에서 피살당한 북한 남성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사건 사흘째를 맞아 용의자 2명이 체포되는 등 현지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말레이 당국의 수사 상황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경찰은 16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또 다른 여성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여성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새벽 2시께 체포됐으며 인도네시아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인도네시아 세랑 출신으로 1992년 2월 11월생이며 이름은 시티 아이샤입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말레이시아에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수백만 명이 있다며 이 여권이 도난이나 분실 여권일 수도 있어 진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김정남 씨 암살 직후 쿠알라룸푸르 공항 CCTV에 포착된 두 명의 여성 용의자가 모두 체포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다툭세리 압둘사마 마트 말레이시아 셀랑고르 경찰서장은 또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말레이시아인 남성 한 명을 추가로 체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싱가포르의 한 매체는 이 남성이 두 번째 여성 용의자의 남자친구라고 보도했지만 경찰이 추적 중인 남성 4명 중 1명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베트남 여권을 보유한 채 체포된 여성은 남성 용의자들 가운데 베트남과 북한계가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여성은 또 자신은 동행하던 남성 4명으로부터 공항에서 승객들을 상대로 장난을 칠 것을 제안받고 단순 장난으로 알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일부 언론들은 북한이 김정남 씨를 암살하기 위해 제3국 여권 소지자를 이용하거나 북한 공작원이 위조된 제3국 여권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말레이시아 당국은 15일 김정남 씨에 대한 부검을 마쳤습니다. 현지 경찰 수사 책임자는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검 결과는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일부 언론들은 김 씨에 대한 부검 결과가 이번 주말께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NHK 방송은 복수의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김정남 씨 암살에 신경성 독가스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VX라는 이름의 독가스는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유독한 신경작용제라며 수분 만에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에 따르면 김정남 씨는 사건 직후 공항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누군가가 자신을 뒤에서 잡고 얼굴에 액체를 뿌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흐마드 자히드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살해된 인물이 김정남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자히드 부총리는 또 북한 측으로부터 김 씨의 시신을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모든 수사와 의학적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 북한 대사관을 통해 가까운 친족에게 시신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말레이 수사 당국은 이번 피살 사건의 배후가 누구인지 아직 특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배후로 김정은 위원장을 주목했습니다. 북한 체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김정은의 승인 없이 최고 지도자의 직계 가족을 해칠 수 없다는 주장인데요. 백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에서 김정남 살해 지시는 김정은 외에 다른 누구도 내릴 수 없다는 게 북한 체제를 연구해온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Given the centralized nature of the government, I think the order could only have come from Kim Jong-un.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14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체제의 중앙 집권적 성격을 고려할 때 그런 명령은 오직 김정은에게서만 나올 수 있다며 김정은의 승인 없이 그의 직계 가족을 해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 대학 교수는 이번 일은 모든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해버리는 김정은식 숙청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It would seem that this is Kim Jong-un's way of eliminating any possible rival for power.
해외로 망명한 전 북한 고위 관리 출신 A씨는 VOA에 북한에서 고위 당국자들은 한 달에 두 번 열리는 간부 강연과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정책 전달 회의에 참가하면서 10배까지 일을 하여도 오직 당에서 하라는 대로만 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김정남 피살과 관련해 북한 정보기관 등의 과잉 충성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북한 체제의 특성을 이행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도 김정은이 이번 사건의 배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I find it very plausible. Because I believe Kim Jong-un saw him as a threat.
김정은은 김정남을 유사시 자신을 대체할 수 있는 위협으로 간주했고 따라서 살해 지시가 사실로 드러난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김정남이 북한 정권에 실질적 위협을 가하거나 지도자 자질을 갖춘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중국 등 제3의 세력이 김정남과 손을 잡을 가능성을 우려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believe that Kim Jong-nam was actually a threat. I don't think he was interested in serving as leader of North Korea.
미국 정부가 북한 내 권력 갈등이나 술책 등에 대한 통찰력이 별로 없지만 김정은이 자신의 입지에 대한 잠재적 도전에 매우 민감한 인물이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김정남 암살로 김정은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이번 피살은 혈육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북한 사회에서 선을 넘은 행위이자 정권의 불안정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신호라고 풀이했습니다.
This is another sign of instability of the regime. Obviously he feels so insecure that he has decided to kill his brother and that of course is crossing a line.
가족을 죽인 것은 정권 내 지지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김정은의 입지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과 국가정보국 등에서 재직한 조셉 디트라니 대니얼 모건 국립안보대학원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훨씬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서도 김정일의 아들이자 김정은의 이복형을 살해해서 어떤 사람의 권력이 강화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Assassinating a brother, a half-brother, assassinating the son of Kim Jong-il, I can't imagine any of that consolidating anyone's power.
클링네 연구원은 김정남 피살을 정권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징후로 보는 의견도 있지만 한편으론 김정은이 장성택 등 고위 당국자들을 제거하고 인민 무력 부장을 수차례 교체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Some will see it as indications of instability in the regime, or alternatively, we could see it as confidence by Kim Jong-un that he can take out the senior leadership.
클링네 연구원은 장성택 처형 직후 북한의 2인자마저 숙청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장성택 지지 세력이 정권에 대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북한 관리들이 극도로 불안해하고 당국의 철저한 감시에 겁을 먹고 있는 것 같다며 해외 주재 북한 외교관을 비롯한 고위 관리들 가운데 탈북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김정남이 피살당한 말레이시아는 북한 주민이 비자 없이 드나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동안 북한과 말레이시아는 비교적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는데요. 이번 사건이 양국 외교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과 말레이시아가 외교 관계를 맺은 건 1973년입니다. 이후 두 나라는 약 40년간 비교적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정치와 외교는 물론 경제와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왔고 각각 평양과 쿠알라룸푸르에 대사관을 두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말레이시아의 한 대학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의 유일한 국적기인 고려항공은 한때 정기적으로 말레이시아에 취항했었고 지금은 북한 노동자들이 말레이시아에 파견돼 컴퓨터와 광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무역과 관련된 북한인들이 다수 드나드는 정황이 포착된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방글라데시 세관은 담배와 전자제품, 고가의 차량을 두 차례 밀반입한 북한 외교관을 적발했는데 두 번 모두 말레이시아에서 선적한 물품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말레이시아는 북한인들이 비자 없이 드나들 수 있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나라라는 점도 주목됩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의도적으로 말레이시아를 암살 장소로 택했다면 두 나라 간 우호적인 관계를 포함해 이런 현실적인 이점들이 고려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두 나라의 우호적인 분위기에는 지난해부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2006년부터 단 한 차례도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직후인 2016년 4월 기존 4개의 결의를 하나로 묶은 첫 이행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후 8월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른 두 번째 이행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는 고려항공의 이착륙 금지와 영공 통과 금지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이례적으로 북한 노동자가 80명이 된다며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는 등 북한의 압박으로 작용할 만한 요소들이 명시됐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날인 지난 13일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북한의 도발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성명을 내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양국 관계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현 시점에 이번 암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부에선 이번 사태가 외교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이번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되면 두 나라의 외교 관계에 악재가 될 수 있다며 북한의 고립이 깊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지난 1983년 북한이 미얀마에서 전두환 당시 한국 대통령을 노린 폭탄 테러 사건을 일으켰을 당시 미얀마는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김정남 피살 사건의 배후로 북한이 지목되고 있는 데에 대해는 이 과거 북한이 해외에서 적지 않은 암살 공작을 벌여왔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김정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1997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처조카인 이한영 씨가 한국에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한국 정부 조사 결과 이 씨는 집 앞에서 북한 공작원이 쏜 총에 맞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 성혜랑은 김정일 위원장의 처 성혜림의 언니입니다. 이 씨는 지난 1982년 스위스를 거쳐 한국에 망명했고 1999년 모친이 탈북한 뒤 북한 체제를 강하게 비판하는 활동을 하다가 살해됐습니다. 1996년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최덕근 한국 영사가 피살된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한국 언론들은 북한 공작원들이 최 영사를 암살했다고 보도했지만 북한 당국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최덕근 영사 사건 외에 북한 공작원 소행으로 추정되는 테러는 두 건이 더 있습니다. 2011년 8월 21일에는 중국 단둥에서 대북 선교 활동을 하던 김창환 선교사가 독침 공격으로 숨졌습니다. 다음 날은 22일 중국 옌지에서도 10여 년간 대북 인권 활동을 해온 강호빈 목사가 독침에 찔려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의 유인 암살 시도가 실패한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 2011년 탈북자로 가장한 북한 간첩이 한국에서 반북 활동에 앞장서는 탈북자를 살해하려다 발각돼 체포됐습니다. 안 씨 성을 가진 이 간첩은 독침과 독총을 써서 대북 전단 살포에 적극적인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를 암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0년에는 한국 수사당국이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기 위해 역시 탈북자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온 북한 요원 2명을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황장엽 전 비서는 한국에 망명한 뒤 사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암살 위협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또 1983년 한국의 전두환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미얀마에서 폭탄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화를 면했지만 한국 정부 고위관리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북한은 박정희 한국 대통령의 암살도 시도했습니다. 지난 1974년 북한이 포섭한 제1한인 문세광이 광복절 기념식 행사장에서 박 대통령을 저격했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총격을 피했지만 부인 유경수 여사가 숨졌습니다. 한편 한국 경찰은 김정남 씨 살해 사건을 계기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공사 등 한국 내 주요 탈북자들에 대한 신변 보호를 최고 수위로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김정남의 피살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인 15일 북한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광명성절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북한 방송을 통해 비춰진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내내 어둡고 굳은 표정이었는데요.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엿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아버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75번째 생일 광명성절을 기념해 15일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습니다. 이복형인 김정남 씨가 지난 13일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이후 첫 공개 활동입니다. 김 위원장은 행사 내내 어둡고 굳은 표정이었고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박수를 칠 때도 무표정했고 퇴장할 때도 주석단이나 청중석에 눈길을 주거나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16일 당과 정, 군 인사들과 선대 지도자들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할 때도 무뚝뚝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행동은 지난 12일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시험 발사 당시 환호하던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한국의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은 김정남 씨 암살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김 위원장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남이 잠재적 위협 요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은 전혀 김정은의 어떤 권력 기반에 도전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동원하면서까지 대거해야 됐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 상당히 그 김정은의 어떤 그 정신적, 심리적 상황이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김정남 씨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첫 번째 부인인 성혜림과의 사이에서 낳은 장남입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남 씨 살해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집권 후 이른바 백두혈통에 대한 첫 처형이고 선대 지도자들도 하지 않았던 형제 암살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됩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김정남 씨를 암살한 게 맞다면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맹동분자의 소행이라는 식의 해명이 나올 수 있지만 그렇다고 사안의 성격상 김 위원장이 모를 리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정남 씨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지 나흘째가 됐지만 이를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인 말레이시아 현지에선 대사관을 동원해 김정남 씨 부검을 직접 참관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매체들의 침묵에 대해 자신들이 잘못을 했으니 이에 대해 할 얘기가 없는 게 아니겠느냐며 북한 소행임을 뒷받침하는 행동으로 해석했습니다.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김정남 씨 암살이 앞으로 김정은 정권에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김정은은 김정남을 암살함으로써 눈의 가시를 제거했을지는 모르지만 북한의 더욱 심각한 고립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국제적 고립은 북한 간부들과 주민들의 불만을 고조시킴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안정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한편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중앙보고대회와 16일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행사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최 부위원장이 작년에도 나오지 않았다며 지난 1일 행사에 모습을 보인 만큼 신변 이상설을 제기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에 모든 종류의 핵과 재래식 전력을 포함한 확장 억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한일 세 나라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단호한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외무장관은 북한의 지난 12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16일 독일 본에서 세 나라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세 장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프로그램을 명백히 금지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을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모든 종류의 핵무기와 재래식 방어 역량의 지원을 받는 확장 억지력 등을 제공한다는 방어 공약에 변함이 없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세 장관은 모든 나라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21호를 포함한 관련 결의에 명시된 모든 의무와 약속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다짐하고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 더욱 강력한 국제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접경국들 혹은 북한 정권의 불안정한 행동에 영향을 받는 나라들 모두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데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금지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고 영내 안정을 지키는 중요한 절차로서 해당 유엔 안보리 결의의 조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만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세 장관은 북한의 만연한 조직적이고 끔찍한 인권 유린에 국제적 관심을 계속 유독키로 합의하고 북한의 납치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원칙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히 세 나라 대북정책 특별대표들에게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문제에 대해 곧 협의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장관은 미국, 한국, 일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3자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세계 비확산 체제를 준수하며 북한의 추가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한 국제적 대응을 이끌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네, 오늘은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북한 인권 관련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COI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BOA는 COI 보고서 발표 3주년을 맞아서 이 보고서에 나타난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를 자세히 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순서로 이 북한의 이동 거주의 자유와 식량권, 생명권 침해 실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북한은 주민들의 이동과 거주의 자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당국이 주민들의 주거지와 일자리를 정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당국의 허가 없이 주거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여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직장과 거주지를 결정하는데 개인의 성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성분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평양 거주가 허용되는 반면 성분이 나쁜 사람들은 외진 지역에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 지성호 씨는 서울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탄광촌 근처 마을에서 자랐다며 주민 대다수가 다른 지역에서 추방된 사람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별로 없었습니다. 뭐 지역이 이제 산으로 이제 둘러싸여져 있다 보니까 뭐 정말 이제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먹고는 이제 살 수 없고 하다 보니까 석탄을 이제 팔아서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이 일반 주민들의 해외 여행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자국을 떠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탈북을 저지하기 위해 탈북 과정에서 체포된 사람이나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사람에게 조직적인 학대와 고문, 장기적인 자의적인 구금은 물론 성폭행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 지연아 씨는 서울 공청회에서 탈북했다 중국에서 붙잡혀 강제 송환됐을 때의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이제 옷을 다 벗기고 이제 돈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느라고 자궁 검사도 다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이제 하기도 하고 팔을 벌리고 이제 서고 있게 하고
보고서는 강제 송환된 여성과 아이에 대한 강제 낙태와 영아 사례가 만연하는 등 중대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북한 주민들을 강제 송환하는 정책을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많은 북한 여성들이 중국 내에서 강제 결혼이나 강압적 매춘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 정착한 탈북자 박지연 씨는 런던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낳은 아이들은 공식적으로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는 이제 엄마 앞으로 허적이 오르기 때문에 애들이 허적을 가지지 못하고 이제 부모들이 엄마가 이제 북한으로 이제 허송되게 되면 애들은 말 그대로 허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학교도 갈 수 없고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아무런 권리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식량권과 생명권 관련 권리들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국이 식량을 주민 통제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평양과 같은 특정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취약계층의 어려움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 아동들의 만성적인 영양 부족과 장기적인 후유증을 특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한 탈북자 조진혜 씨는 워싱턴 공청회에서 자신과 가족들이 경험한 영양 실조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동생이 태어났을 때 할머니는 동생을 죽이려고 그냥 이렇게 마구 엎어놨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드시지 못해 저 또한 나오는데 얘를 어떻게 키우나 그런 근심 때문에 할머니는 그러셨던 것 같아요.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다른 생계 유지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범죄화하는 등 강력히 통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아가 최악에 달한 상황에서도 인도적 고려에 부합하지 않은 조건들을 내세워 국제사회 식량 구호를 방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군사적 목적의 지출을 항상 우선시했고 이는 식량 위기 때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식량권과 굶주림으로부터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규와 정책 등 구조적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 우려한다며 이런 구조적 문제들이 대규모 기아 사태 재발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가 밝혔습니다. 또 이 단체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나 시험 발사에 대해 선제 공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워싱턴에서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민간단체인 국제전략연구소가 14일 연례 2017 세계 군사균형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계속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군사력과 생존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탄두 소형화와 미사일 결합 능력 진전에 아직 의문들이 있지만 지난해 두 차례 핵실험과 늘어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북한 정권의 수사들은 핵 보유국이 되려는 욕망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실패는 일부 개념적인 측면에서 실전 능력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보여주지만 미사일 운반 체계는 더 역량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명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재래식 전력은 여전히 낡은 장비에 의존하고 있고 군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군사력을 병력과 잠재적인 비대칭전에 더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의 현역 병력 규모를 119만 명으로 추산했고 육군 사병의 최대 복무 기간이 12년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의 마크 피츠패트릭 미국 사무소장은 14일 VOA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진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an evolution in North Korea's capabilities. It doesn't point to any
특히 지난 11일 발사한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이 고체 연료를 사용해 발사 시간을 줄이면서 비행에 성공한 건 미사일 역량이 계속 인상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무한궤도 차량을 이용한 북극성 2형 발사대는 처음 보는 곳이라며 관련 부품이 중국에서 들여온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의 위협이 빠르게 커지면서 미국과 동맹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나 시험 발사에 선제 공격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워싱턴에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hould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consider preemption of a missile in development or a missile test? This is increasingly being talked about in Washington.
피츠패트릭 소장은 하지만 이 사안은 북한의 반격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과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핵탄두를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해 발사할 능력을 갖춘다면 미국은 반드시 군사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북한 정권의 도전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take the North Korea challenge very seriously.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일본뿐 아니라 한국과 대응 방안을 아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국제전략연구소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북한의 위협 억지와 대응을 위해서 군사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지난해 국방 예산은 338억 달러로 세계 10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6,045억 달러로 세계 1위를 차지했고 중국은 미국의 4분의 1가량인 1,450억 달러로 2위, 러시아가 589억 달러로 3위, 일본은 473억 달러로 7위로 평가됐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네, 매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 전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입니다. 한동안 도발을 자제했던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했는데요. 한국 내 전문가들은 올 한 해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주장하면서 이에 맞는 대외 관계를 구축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2016년 북한 정세 평가와 2017 전망 자료에서 북한이 올해 핵 보유국 지위 아래 미국을 포함한 대외관계 재정립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이를 위해 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더욱 공세적인 핵 강압 외교를 구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해 두 차례 핵실험과 20여 차례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핵 개발을 가속화한 북한은 올해도 미국과 한국에 대한 핵 억제력을 목표로 핵무장 증강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혁 교수입니다.
미국 본토는 아니지만 이 역내 동북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어떤 현실화할 만큼 그러니까 실제 배치해서 핵 위협을 가할 만큼의 기술적 진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고 동북아시아의 게임의 규칙을 바꿀 만한 정도 수준의 핵 능력을 가진 건 사실이다. 지난해까지 5차 핵실험을 통해서 이제 핵폭탄, 폭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서의 미사일을 완성해야만 진정한 어떤 핵무기, 핵억제력이 완성을 시킬 수 있는 거죠.
통일연구원의 정성윤 연구위원은 북한이 올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다양한 전략 전술적인 노력을 도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추가 핵실험과 미국을 겨냥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경우 이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핵무기 대량 생산과 실전 배치 본격 돌입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 연구위원은 밝혔습니다.
북한은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증폭 핵분열탄의 폭발력 강화 실험을 하고 그것을 수소탄 실험 완성이라고 주장할 거예요. 그러면 다 자신들의 핵 보유국에 대한 전략적 지위가 더 굳건해졌다고 선전할 것이고 전략적 지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대남 관계든 미국과의 관계에서 좀 더 우월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려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북한이 아마 핵실험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아마 계획을 짜고 있을 거예요.
북한이 올해 신년사에서 이례적으로 선제 공격 능력 강화 등을 언급하며 핵 위협 수위를 높인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합니다. 한국정보소식통은 대외적으로는 핵 보유국 지위 확보와 대내적으로는 김정은의 권력 강화를 위해 북한은 더욱 호전적인 위협과 도발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대남 도발의 횟수와 강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와 제재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예고함에 따라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강대강 대립 구도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해온 중국과의 전향적인 관계 개선 또한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는 북핵 문제에 있어 중재국의 부재라는 전략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통일연구원의 정성윤 연구위원은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핵 강화 외교와 함께 핵 보유국을 전제로 하는 평화 공세도 적극적으로 병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향후 미국과 핵 협상을 추진하더라도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협상을 추진하려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박원건 교수입니다.
당연히 이제 핵 보유국으로서 일단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을 인정을 하고 파키스탄과 인도가 국제사회에서 암묵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은 것처럼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평화 협정을 맺는 것을 원하는 거죠. 만약 그때 필요하다면은 이것은 핵 포기와 핵 폐기가 아니라 핵 군축 협상이 되겠죠.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서 자신들의 전략적 지위가 달라졌음을 주장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예고한 데 이어 지난 12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을 발사한 것도 미국과의 기싸움의 일환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북한 문제 우선순위를 높이고 협상의 판을 키우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올해가 미국과 한국의 정치적 전환기인 점을 틈타 대북 제재 균열을 적극 꾀하려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정부소식통은 탄핵정국으로 인한 조기 대선 국면 등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활용해 대북제재 공조를 흔들고 한미 갈등을 조장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 미중 간 갈등 국면을 최대한 활용하려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 북한 입장에서도 결국 중국의 지원이 필요하고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이라는 완충지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북중이 밀착하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 미중이 한반도 문제로 협력한다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계속해서 북한은 그 미중 간의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러한 행동, 핵개발, 핵실험 이러한 행동을 계속해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도 2017 안보정세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비롯한 미중 간 갈등 사안을 활용해 중국의 자신들의 전략적 가치를 확인하는 한편 중국의 지원을 받아 선핵 포기 전제 조건 철회 분위기를 탐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북한은 자신들의 생존이 위협받지 않는 한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 능력이 증강될수록 북한의 입장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잉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군사적 해법에 대해서는 경계하면서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언론들은 북한의 최근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사설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14일자 사설에서 북한이 이번 발사에서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하는 등 기술적 진전을 이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평가하면서 지금 당장 북한에 대해서 넘지 말아야 할 한계점을 정해서 얻을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미사일 발사 직후 현명하게 일본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미국의 고립주의에 대한 아시아 내 불안감을 잠재우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세울 새로운 대북 전략과 관련해 한반도에서 대규모 전쟁의 위험을 수반하지 않는 군사적 해법은 없다며 이는 협상 쪽을 가리킨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미국 외교협회와 아시아 소사이어티 등 민간단체들이 최근 연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도록 압박하는 방안을 제시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이 당근과 채찍을 이용하고 중국을 중시하는 전략을 쓸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서둘러 중국과 북한 문제를 주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애틀 타임스 신문도 14일자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신중하게 외교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호언장담하던 것에서 벗어나 민감한 국제 문제를 관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에 보였던 북한을 조롱한 태도에서 벗어나 이번 미사일 발사 후에는 자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신문은 태평양 서부 지역 출신 의원들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 트럼프 대통령이 절제된 대응을 보이도록 격려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은 재앙적 수준의 인명피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의 대도시 중 시애틀이 평양에서 가장 가깝다며 10킬로톤의 핵탄두가 시애틀 시내에 떨어지면 8만 명 이상이 사망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등 북한의 위협이 실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타임스 신문은 14일자 사설에서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북한 등의 위협에 굴하지 않는 결의를 보여주는 것은 현명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2017 국방수권법이 미 전역을 포함하는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의 완성을 촉구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오늘 오전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 낮기온 0도. 동해북부 해상은 내일 오전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1에서 5m, 서해북부는 1에서 4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양 양덕 등에는 오전 한때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양덕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0도,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1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영하 9도, 낮 기온은 영하 2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16도, 낮에는 영하 6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4도, 낮 기온 영하 4도, 희천 아침에는 영하 8도, 낮 기온은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오전에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용현 아침에는 영하 3도, 낮 기온 0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2도, 낮 기온 3도, 신계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2도입니다. 함경남도 오전에 한때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경북도는 구름 끼고 오후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7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15도, 낮 기온 영하 7도입니다. 장진 아침에는 영하 13도, 낮에는 영하 6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3도, 낮에는 영하 6도입니다. 웅기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0도,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20도, 낮 기온 영하 11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북부 오전에는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이 내리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가 1에서 5m 사이, 서해북부는 1에서 4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2월 17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은 16일 독일 본에서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독일 본에서 3자 회의를 연 뒤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북한의 12일 탄도미사일 시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행위들이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21호상의 모든 의무와 공약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세 나라 장관들이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17일 발부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총수로서는 처음으로 구속되는 겁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6일 경우에 따라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독일 본에 방문한 틸러슨 장관은 양국의 새로운 공통점을 찾고 있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민스크 협정을 이행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충돌 완화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15일 러시아와 군사협력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금은 상황이 맞지 않는다며 시리아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에 대응해 두 나라가 협력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정보당국에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 정보기관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6일 연방보안국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 등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정보기관과의 대화 재개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대화가 멈추고 진전되지 않는 것은 러시아의 잘못이 아니라며 테러 방지에 모든 책임 있는 국가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테러분자들의 의사소통 경로 등 단순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공동 노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1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여성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인도네시아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여권상 이름은 시티 아이샤, 생일은 1992년 2월 11일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전날 체포된 베트남 여권 소지 여성과 함께 지난 13일 쿠알라룸푸르 제2국제공항에서 김정남에게 접근해 독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말레이시아인 남성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지만 용의자로 추적 중인 남성 4명 중 한 명인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재 붙잡힌 용의자들 사이의 관계와 김정남 암살에서의 역할을 규명하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말레이시아 경찰은 이날 암살당한 시신이 김정남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한 김정남 시신 부검 결과는 이번 주말쯤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북한의 요청에 따라 김정남 시신을 북한에 인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 대사는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공존 구상인 두 개 국가 해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하지만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는 해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또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을 비난하는 유엔 결의안에 트럼프 행정부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팔레스타인과의 평화 공존 구상과 관련해 하나의 국가든 두 개의 국가든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방안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